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야 함을 보고 구걸하건대.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걸. 그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점심 한 끼 값으로 얼마를 지불해 보셨습니까? 가장 많이 지불해 보신 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점심 한 끼 식사로 유명한 것이 있다면 아마 머리뽑기 과일에 점심 경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2년에 그때 2012년이니까 12년 전이죠. 그때 경매 가격이 342만 달러였죠. 점심 한 끼가 그런데 그리고 난 뒤 2년이 지금 2년 전이죠. 2022년이 마지막 머리뽑기 과일 식사였어요. 그때 식사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네, 1900만 100달러였어요. 1900만 100달러.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돈이죠. 우리가 평생을 열심히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인데 월에 먹기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1900만, 엔 우리 100달러 빼고요. 1900만 달러를 지금 했다고 합니다. 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월에 먹기가 그렇게 그 비싼 대용을, 그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게 식사를 하려고 할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그 관점, 그가 갖고 있는 식견들을 통하여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생각을 하겠지요. 네, 실질적으로 워렌 버핏의 그 사람의 닉네임이 뭔지 압니까? 예, 오바마의 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살고 있는 네브라스카 지역의 오바마 지역은 거기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백만 장자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워렌 버핏을 믿고 워렌 버핏 시키는 대로 했대요. 여기에 투자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거기 동네는 거기 뭐 트랙터 끌고 그 다음에 거기 워렌 오바마 그 오마하라는 데가 네브라스카라는 데가 이렇게 크게 발달된 지역이 아니잖아요. 네. 왼쪽으로 보면 완전 농부 아저씨인데 다 백만장이에요. 네. 아주 오랜 시간부터 워렌 버핏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있어서요. 사람들이 워렌 버핏을 만나기를 바라는 것, 단 그 점심 식사 시간, 그 짧은 시간이지만 특별히 원하는 이유는 하나일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내가 뭔가 터닝포인트를 찾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자기 기업의 문제든, 자기 삶의 문제든 그 터닝포인트를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그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누구나 삶에 있어서 이 중요한 삶의 터닝포인트가 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또한 이 삶의 터닝포인트가 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사람이 만나고 그런지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믿음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모세도 나이 80에 불 가운데 타지 않는 그 나무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그런지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양치는 목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서 약속의 백성을 만드는 곳에 사용되는 네, 그런 터닝포인트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다메섹 도상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삶이 변했습니다. 터닝포인트가 온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 이후에는 그 전에는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자기의 목숨으로 이제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터닝포인트를 경험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았던 한 앉은뱅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에게 이런 포인트를 터닝포인트, 삶의 변화를 선사한 사람들이 먼저 보이는 것이 있죠. 그거는 베드로와 요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어부의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자기들이 이제까지 물고기를 잡던 인생 가운데에서 그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을 남는 어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의 시간을 같이 보냈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서 사실은 다 도망가 비겁한 예수를 등졌던 불충실한 사람이었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앞에서 그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은 다시 한번 터닝포인트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그리고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난다는 것이 누구에게는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와 야곱,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했습니다. 그렇게 비겁한 인생 가운데서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비겁한 인생이 아니라 용맹한 자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증언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삶의 터닝포인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이 앉은뱅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고 오늘의 이야기를 계속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앉은뱅이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을 도움을 받아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따르면 그의 나이는 40살이 넘은 것으로 되어 읽어보면 40평생을 앉은뱅이로 살았고 자기 능력 혼자 자기 스스로 힘으로 일어나서 걸어서 가고 싶은 데를 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도 똑같이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 시간 가운데 성전 미문 바깥에 앉아있다가 그곳에 지나가던 베드로와 야곱,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그가 구걸했던 겁니다. 그의 구걸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가 기대가 가득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에 찬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았을 때 그의 발목과 발등에 힘이 생기고 그가 일어나서 성전 바깥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뛰고 찬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지난주에 같이 먼저 나눴던 것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예수라는 거였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눴어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 앞에 앉아있었지만 상징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전 바깥에 성전 안에 있다. 성전 바깥에 앉아있다는 그 사건 자체가. 거기에서 수많은 율법학자들이 지나가고 제사장들이 가고 지나가고 네. 하나님과 완만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죄를 치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수십 년을 거기 지나갔지만 그에게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했을 때 그에게 삶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갔을 때 그 안에 삶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제일 중요한 사건이에요. 성전의 기능이 이제는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성전보다 더 큰 이인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성전에서 있어서 성전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예수를 통해서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야만 성전의 기능에 있었던 그 일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가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나의 죄가 용서를 받죠.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멀어져 있던 것, 세퍼레이트 있던 그 상황이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렸을 때에 다시 성전에 가서 무엇을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삶에 대한 의미를 주셨는지 다시 깨닫는 거예요. 성전은 너무너무 소중한 곳입니다. 그 기능을 상실했을 때 우리는 상징적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소망과 힘과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그러한 앉은뱅이의 인생이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보다 더 큰 으로 이해하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 안에 뛰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미난 사건인지 몰라 생각해 보세요. 성전 바깥에서는 움직이지 못해서 가만히 있고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 다음 마지막 이야기는 뭘로 끝나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바깥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가 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전 바깥에 있으면 이 놀라운 생명과 즐거움을 경험 못합니다. 성전 안에 들어갈 때만 이걸 경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성전 바깥이 아니고 성전 안에 있는 삶 되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맹이 읽힐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자신들의 이름이나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들에게서 나오는 방법적 수단이 아니라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에게 삶을 선사할 것입니다.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4장 10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써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너희의 선물이. 이게 얼마나 참 이게 유대인들 지도자들 앞에서 한 이야기거든요. 유대인들 수많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십자가를 못 박았던 그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앞에서 네,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 공회원들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받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이름 안에 능력이 있어요. 저희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붙들 때 그의 장중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좀 믿고 신앙생활을 좀 하고 난 뒤에 자꾸 빠지는 착각이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뭔가 능력이 있겠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사람들도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네, 그러고 나면 내가 뭔가 능력이 생기겠지.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내가 장중에 담겨 있는가. 네, 그걸 내가 고백할 때 힘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네, 정말 그 고백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거장들 얘기했던 게 그게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인이 될 수 있는 거는 거인 위에 어깨 위에 앉아있을 때 거인인 거지 우리 스스로는 거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서 자기 어깨 위에 올려놓으실 때 우리가 거인이 되고 사용되는 것이지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만 베드로와 요한만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사용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장중 안에 놓여 있었어. 그때 그들은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구약의 다윗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누구를 골리앗을 상대할 때 그는 무엇으로 나아갔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예, 물맷돌 들고 나갔어요. 예, 물맷돌 다섯 개. 여러분 물맷돌 다섯 개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 특히 골리앗이 뭐 어떤 사람은 4m다 어떤 사람은 3m다 얘기하는데 하여튼 엄청 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엄청 컸던 거고. 근데 다윗이 나가서 이길 수 있었던 거는 딱 하나죠. 그가 무엇으로 저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는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할례받아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를 무찌렀다고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눈앞에 보이는 저기 음만 크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삼중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안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당장은 어떤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 안 하셨죠.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믿고 나가시고 그때 그 내가 포기하는 순간 정말 포기가 되는 거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붙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신앙으로 고백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뭐 살아보니까 이제 뭐 100살도 안 되지만 이제 50은 넘게 살았잖아요. 50쯤 살아, 이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인생이라는 건 다 알 수 없지만 살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제 뭐 공부를 제가 잘했겠어요. 아니, 제가 또 얘기하기가 좀 힘드니까 이제 네, 맨날 제 잘못된 과거만 얘기해서 미안하세요. 저 딸한테도 미안해요. 이런 얘기 자꾸 하세요. 네, 그러고선 쟤한테 맨날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미안한데 얼마나 많은 위협절이 있고 그랬습니까? 근데 제가 근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그래도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저는 좌절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제가 좌절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미를 열고 소망과 기대감을 계속해서 만들고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지. 언제? 근데 기독교 신앙은 늘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손 앞에 지금 붙들린 자인지 아닌지를 모르는데 지나고 나면 늘 깨닫으니까요. 근데 그때 맨날 후회하는 거죠. 아, 그때 좀 더 잘. 그때 말씀이죠. 맨날 똑같아요. 패턴이.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회의 수치가 좀 줄어드는 것이 예, 제가 그때마다 고백하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혼자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전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전투래. 그리고 이 믿음의 전투는 이미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겨보신 것을 우리가 가서 싸웁니다. 할렐루야. 네,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이미 싸워서 이겨보신 거에다가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Invitation. 인바이트 하는 거죠. 야, 내가 이미 여기다 싸움을 벌어놨고 내가 다 이겼는데 네가 와서 밥숟가락 하나만 얹어라. 너에게 이 영광을 주마.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의 손 앞에 내가 지금 흔들림 받고 살아간다. 라는 것을 늘 신앙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고 명확한 거를 믿는다고 아무도 안 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누가 믿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 이게 정말 믿음의 싸움인 거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분명히 만들어 놓으셨고 네. 분명히 하나님은 블루프린트를 다 갖고 계시고 청사제 다 갖고 계시고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이 할 것은 이 믿음의 전투에 내가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갈 건가 네, 그것만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이문 앞에서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오던 이스라엘에게 들어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일을 주었습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 능력, 그 완전한 그 삶, 그 능력으로 그 완전한 사랑을 그를 앉은 자리에서 일으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변화되어 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되지 않았다면 만약에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놀랍게 적진 앞에서 적진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본진에 들어간 곳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모이고 서기관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공회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성전에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적진에 들어간 거예요. 적진에. 어떻게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런 용기를 내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경험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작게 계속해서 경험을.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해 내가 삶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을 경험하고 그 권세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권능이라는 단어, 권세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엑수시아라는 단어였습니다. 엑수시아. 엑스는 아웃이라는 뜻이고 우시아는 우시아 온토로지를 보통 얘기할 때 우시아의 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빙이라는 뜻이에요.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존재로부터 나온다는 뜻이 권세라는 뜻이에요. 존재로부터 무엇인가 발현되라고 했대요. 근데 원래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이제 플레이토가 먼저 이 단어를 쓴 거죠. 자기가 이 존재론에 대해 쓸 때 이건 변화하지 않는 능력, 신적 권위가 있다는 걸 쓴 말이에요. 원래 내 안에서 신적인 성품, 그 존재가 있는데 이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그 사람에게 권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는 내 육적인 게 권세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어 있는 신적인 것이 그것이 변화되어서 내 육적인 것이 변화되어서 신적인 모습으로 있을 때 그것이 드러날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때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이 그게 엑소시아. 여러분에게 권세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면 내 안에 아직 신적인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그게 기독교적 표현으로 하면 그 내가 아직 부활의 권능 가운데 있지 않은 거예요. 부활을 경험해 부활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왜 부활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 그거를 내 안에서 그 존재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거를 만날 때만 엑수시아가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신적인 권한, 권세가 여러분을 통해서 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데. 다른 게 그리스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수십 년을 만나도 내 안에 권세가 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은 분명한 거는 우리 안에 나와 교제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 만들어주셨다고 하는데 그걸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만나지 못해. 내 안에 들어가서 자꾸 내 자신만 보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내 안에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 주시고 근데 자꾸 만나고 내 자신만 만나고 들어오는 거야. 기도할 때도 따라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또 나의 그 한탄과 찌그러져 있는 내 자신, 디프레션, 우울증 이런 거 만나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거로 내 자,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만나야만 엑소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막 권세가 생겨요. 사도 바울 사도벌뿐 아니라 이 오늘 특별히 이 도망갔던 베드로와 야곱이 경험한 거, 야곱 요한이 경험한 게 그겁니다. 이들이 그 권세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고 비겁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히 예수님을 죽인 자들 앞에서 용기 있는 자들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그들이 하나님의 신적 권한을 자기들이 경험하고 나니까 약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강한 자들로 설 수 있었고 흩어지고 도망가던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부르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모으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단순히 따랐던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알고 경험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그들이 능력 바깥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드디어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능력을 사용하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엑소시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이 안에 좀 들어가세요. 네. 나를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좀 만나세요. 네. 그래야만 여러분 삶에서 터닝포인트가 생깁니다. 네, 터닝포인트가 생깁니다. 금강은 중요하죠. 먹을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이게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한 끼 식사 해결하는 거 중요하고 따뜻한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거 중요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잘 사는 거 소중하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삶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먼저 갖는 거예요. 삶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인생 안에서 사실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데 우리 또한 아직 소망이 없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만, 십자가에서 죽은 주님만 만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죠. 죽은, 이 십자가의 죽은 주님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만 우리에게 소망이 그 다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과 이 소망이 없는 그의 인생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너는 이제 비전과 꿈과 삶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살며 구걸하고 살며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던 그 소망 가운데 일어나서 걸어서 너의 세계로 들어가라. 너가 꿈꾸는 그곳에 가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꿈꾸는 곳에 가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실 거예요. 예, 근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일이 엄청 커지고 그리고 중요한 일이면 하나님 연단기간에서 길어집니다. 단순한 일은 기능을 많이 키울 필요가 없고 신경을 많이 키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방 끝나요. 여러분 훈련기능. 근데 내가 정말 큰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께 중요한 일을 예, 부름받아 사용하고 싶다면 그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모세가 괜히 40년을 광야 뺑뺑이 돌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지능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그 40년 뺑뺑이 돌아갔어요. 아 이미 다 배웠는데 애굽에서 왕자로 크면서 네, 뭐 배우지 않은 게 뭐가 있겠어요. 네? 그 사람이 뭐 군사학을 모르겠어요. 경제를 돌리는 걸 모르겠어요. 사람들을 통치하는 통치력이 없겠어요. 다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40년을 아무것도 아닌 네, 양치면서 양 뒷골목에 쳐놓으면서 네, 양 똥싸구나 치우고 네. 왜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는데 왜 40년을 그래요? 여러분의 시험기간과 연단기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나님이 더 소중한 일을 맡기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게으르면 안 되죠. 이게 게으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아직도 안 열어주신다고 하면 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빵을 간구하는 그 안전뱅이에게 준 것은 빵이 아니라 그래서 삶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간구하는 것 줄 때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을 의미 있는 걸 주시지. 네, 우리는 빵을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삶 사는 게 정말 괴롭잖아요. 제가 10대, 20대를 다 날려먹은 사람으로서 제가 이거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지 말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지 마. 사서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서도 하지 마세요. 왜? 의미 없거든요. 제가 고생만 했지 제 몸만 망가졌지 제가 살아 저 그게 제가 의미 없는 그 제가 고단 가운데 있어 보니까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사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저는 원치 않게 갔지만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의미 없는 고난 네, 당하지 마시라고 자녀들에게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복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네, 생명은 변화를 주고요. 생명 있는 그 복음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복음은 생명이 있고 생명은 변화를 줘요. 네, 생명은 변화를 주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있던 그 능력이 이제 확장되어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확장되어서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어지고 이제는 누구에게 갔겠어요? 이제 드디어 안전뱅이에게 그 능력이 간 거죠. 경험한 게 있습니다. 그 삶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하니까 그가 나와서 또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에게도 그게 온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삶의 터닝포인트를 줄 수 있는 위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의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고 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길을 정말 바라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이 이 부활의 능력으로 한번 살아보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이 삶 안에 있는 열정을 발견해요. 좀 열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열정적으로. 네. 50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또 제가 만나긴 했는데 근데 제가 지혜 있는 자들도 만나보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만나보고 뭐 돈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고 예, 천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그게 저한테 큰 돈이니까 부자죠, 그죠? 그 사람도 만나보고 공부도 정말 잘했던 분들 뭐 신학교 좋은 신학교 가가지고 좋은 교수님들 만나서 대화도 해봤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열정을 느끼지 못했어요. 감동을 받지 못했어요. 제가 다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때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이 자기들의 삶에 대한 그것을 나에게 열정적으로 얘기 안 해줘. 지혜는 있고 그다음에 돈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이 의미하고서 자기들에게 의미했던 그 열정을 나에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실험을 엄청 했어요. 네, 제가 진짜 좋은 신학교 다녔어요. 미국에 와서. 근데 그 교수님들이 저에게 감동이 안 났어요. 지혜는 지식은 전달해줬죠. 지식은 전달해줬지만 그 지식이 나의 삶을 바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 그 지식으로 안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식보다 뛰어난 게 의지예요. 의지보다 뛰어난 게 영성, 열정. 열정보다 뛰어난 게 자신에 대한 자각이에요. 여러분 지식으로는 바뀌지 않아요. 의식이 좀 있어야 좀 세상이 움직이고 바뀝니다. 열정과 열망이 있어야 좀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이 똑바로 박혀있는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살아보십시오. 자기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 열정이 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안전뱅이에게 준 것은 단순히 일어나 걸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열정을 선물해 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열정을 선물해 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 걸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을 볼 때 미켈란젤로가 다윗상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 됐으니까 정말 언젠가 한번 이탈리아 가서 그런 걸 꼭 보고 싶은데 네. 너무 보고 싶어요. 네. 그 왜 오른손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놨는지 네. 다윗상을 보면 오른손이 엄청 크거든요. 두 배 정도 크거든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미켈란젤로는. 그걸 해석하는 사람은 예, 미켈란젤로가 이제 르네상스를 지나고 난 뒤에 인간 본연의 인간 본의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 중심의 삶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였는데 그런데 너무 궁금합니다. 네, 얼마나 감동을 주고 사실 그냥 죽어있는 돌멩이에다가 미켈란젤로가 거기다가 상을 입힌 거잖아요. 근데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흙으로 여러분들을 지을 때 그냥 흙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줬어요? 하나님의 형 상을 입혀서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져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네, 안전뱅이에게 준 것은 그 의미를 던져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네. 예전에 동남아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 굉장히 결정적이시다. 네. 히브리어에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두 단어를 씁니다. 사람을 이야기할 때 하나는 아담이라는 흙에서부터 나온 의미라고 하는 아담이라는 단어를 써요. 흙의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는 이슈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도 사람이에요. 이슈, 이샤, 그럼 여성이 되는데 이슈인데 이슈는 원래 어근이 뭐냐면 애쉬라고 해서 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 형상을 밑에서 만들고 또 하나는 사람에게 열정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열정이 있는 사람 만나고 싶지 열정이 없는 사람 만나면 아, 봐도 내 열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별로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떤지는 모르지만 근데 만났을 때 열정이 있어요. 이제 사람이 이게 애쉬가 타올라야 되거든요. 이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이 분을 만났더니 와 얼마나 열정적인 분인지 막 30분만 됐는데 한 20년 교제한 사람이 얼마나 막 열정적으로 자기의 그 캄보디아 사역을 얘기하는데 예. 근데 그분이 참 지금 기억 불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놀라운 얘기한 게 뭐냐면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일반인들 왕족 말고 일반인들에게 없는 단어가 하나 있대요. 사용하지 못하는 단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용하지 못하는 단어가 나라입니다. 아이. 그 사람도 나라는 말을 못 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말도. 왕족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정체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알 수 있는 거를 나만 쓸 수 있습니다. 왕족만. 일반인들은 못 씁니다. 그걸 원래. 오랫동안 왕족 사회였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지금부터 바뀔 수 있죠. 이제 민주화가 좀 더 들어와서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 이게 그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 안에 나라는 자의식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한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어가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돼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살아가는 내가 신하고 종이고 그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디 앞에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줄로 서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연의 본질을 신 앞에서 내가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복음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자아찾기 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저 그래서 듣자마자 와 대단하십니다. 자아찾기 운동을 거기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십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원히 삽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네, 나의 존재를 발견하는 게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면 복음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겁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한 거지. 그 사람 안에 이게 세워져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정한 기독교는 진정한 자아찾기 운동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적용적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우리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삶의 터닝포인트를 좀 나눠주는 예, 그 터닝포인트를 주는 사람들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인생에 소망 없고 이 땅에서 영광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예, 영화만을 바라다가 사랑하는 인생인데 내가 땅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예, 내 인생에 의미, 그걸 발견하고 내가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근데 그걸 좀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터닝포인트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그래서 더 이상 이 삶에 대해서 궁핍하거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쌓여있지만 거기에 잠식은 안 되는 거지. 쌓여있지만 내가 우겨쌈을 당하지만 거기에 함몰되지는 않는 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기를 바라요. 예전에 철학자들 중에서 제가 제 기억은 정확하지 않는데 옛날에 장자책을 루소 책을 읽다가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장자책 루소가 이제 계몽 시대에 이제 막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막 사람들이 엄청 가난하고 힘들고 막 이런 시기였는데 그때 이 사람이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서 같은 길을 걷다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자기는 그래도 좀 부유하니까 돈을 좀 나눠주고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자기 매너리 좀 빠지네. 맨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 변함이 없고 나를 열심히 돕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 변함이 없잖아. 근데 자기가 집에 혼자 와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눈 넣어가지고. 근데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지? 그러면서 이제 혼자 상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빵을 주는 게 옳을까? 이건 옳은 건 맞는데. 근데 이걸로 끝일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고민하다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자립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 혼자 상상의 난리를 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걸 뭘 만들어줘야 되지? 그럼 이 사람들 일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되지? 공장을 지어야지. 그러면 가족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해? 그럼 집을 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하고 또 아이들이 자라나야 되니까 놀이터가 필요하고 하고 하게 학원, 배울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고 이런 거 혼자 상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은자의 화모님은 갑자기 기억을 그런데 그거를 학원한테 자기가 깨닫는 것을 단지 먹을 거를 주는 것으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도왔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더 중요한 건 뭐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살아가고 삶에 대해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까지를 해야 내가 사람을 돕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터닝포인트가 누군가에게 있길 바라고요. 이 터닝포인트가 주어진 사람에게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한 가치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나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 터닝포인트가 있길 바라요. 네, 저도 터닝포인트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한 번만 온 게 아니라 계속 그러더라고요. 네, 그 시각 계속 하나님 바꿔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받는 자가 아니라 나눠주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성전을 우리는 이미 가져있고 그 안에서 회복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돕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방문하시잖아요. 제가 히브리어를 좋아하는 히브리어의 파카드라는 단어가 방문하라는 단어입니다. 파카드라는 단어가 그럼 원래 찾아가다 방문하다 만나다라는 의미인데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의미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변화가 생겨요. 아브라함이 모세를 만나니까 모세의 인생이 바뀌어요. 아브라함이 다윗을 만나니까 찾아가셔서 파카드 방문하시니까 다윗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파카드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근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파카드의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래서 찾아가고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삶에 대해서 터닝포인트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삶에 대한 비전과 꿈과 이 소망 그리고 이 기쁨과 평화 복음 가운데 주어졌던 그 모든 것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